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강호생 형제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경으로 우리의 교회들 앞에, 우리의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공을 살려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나눌까를 생각한 끝에 몇 개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그 특강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소 기존의 간증 방식과 다를 수도 있음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저의 간증과 함께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최종 장소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증언하겠습니다. 서두에 포문을 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제 자신도 가르침을 받으며 간증과 함께 우리 서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실체의 비밀 그리고 유혹과 환상의 착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면에 띄워진 아주 상당히 그 빨리 띄워져 있네요. 잘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공부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그 증언의 또 다른 말로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그 증언의 어투가 기존 간증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강의라고, 설교 강의라고 해주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간곡히 지난주에 절실히 이런 또 표현도 하셨고 오늘 또 더군다나 오전부터 우리 또 손뼉을 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간증을 급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의 그 증언 순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성장 배경,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 킹제임스 성경과의 만남 그리고 결론 맺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자녀를 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저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밑에 판을 갖다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한 게 몇 센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키 높이 신발은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이런 일도 이거 있군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살 때 제가 그 자전거에 치여서 다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중학교는 딱 1년 다녔습니다. 1년 다녔고 결국은 집에서 1년 동안 그 쉬게 됐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4살 때 다쳤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재발이 되는 바람에 이 옆구리에 큰 상흔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5시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방바닥에 누워서 고통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머리맡에 당신의 두 무릎으로 저의 양쪽 팔과 다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난 곳에 약 한 10cm의 그 문풍지를 새끼 꼬아서 그 속에 소다를 넣습니다. 소다를 넣고 이 구멍난 곳에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죠. 무진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혀깨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나무에 손수건을 돌돌 말아서 입에 꽉 물죠. 그러면은 전 여기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한동안 비명을 지르고 뭐 그게 한 그 5분 정도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날마다 오후 5시 되면 그렇게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는 또 주사를 가지고 그때 13살인가요 14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스스로 제 옆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방바닥에 들어놓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추스려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대학교를 그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전 제가 동양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그림을 했던 건 이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지금 또 집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다시피 아주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있고 또 역시 약 한 11년간 고등학교 때에서 또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그 이후에 6, 7년간 또 대학에서 또 후배들을 또 지금까지 또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 한 그 27년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약 한 320여 회를 그 국내에 활발하게 또 발표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그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는 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가장 신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오죽하면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훌륭하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아주 큰 그 기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요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으로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론에 앞서 오늘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 그림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의 그 기저가 되는 것은 항상 여백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의 여백.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은 생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이런 것과 제 그림의 주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비어있음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비어있다고 해서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텅 비어있는 공간, 그림의 여백에서도 생명의 실체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림은 그리지 않는 것이 그림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간증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미 귀를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우심은 오히려 부활의 우선권인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빈 무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으로 증언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화면에 보이는 도표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증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미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아주 초보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보이는 모든 그 이미지들은 이미 미술 시간에 나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갈 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꼭 한번 우리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제 자신이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좌측에 좌측 맞습니까? 네모가 그 좌측에 보면은 네모 폼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두고 폼, 오른쪽 동그라미는 쉐입, 이게 다 같은 그 형태는 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왼쪽의 네모 폼은 그 내부적 요소를 말해요. 같은 형이라도 가령 자전거라면은 자전거의 바퀴 살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외부적 형태. 자, 그래 화면에 한번 보다시피 그 좌측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그 좌측과 우측, 이것은 그 절대적인 관계가 지금 아닙니다. 다만 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좌측에 보면은 폼은 형식, 직관, 질서, 법, 근본주의, 부동성, 영원성, 이성중심, 논리, 확실성의 세계, 마더니즘, 메타포. 벌써 이 정도 단어가 나열되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 반대로 그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동그라니까 지금 현대 그 거기 보면은 제일 하단에 우측 하단에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포스터라는 것보다도 비욘드 마더니즘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질서와 탈법, 탈모더니즘, 모더니즘을 그 벗어난,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의 법,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단어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가령 법은 형식이지 않습니까? 틀, 율법, 할례, 그렇죠? 굳이 말하면 이방인, 맞아,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무할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단어들이 서로 혼동해서 섞어지면은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많이 이렇게 단어를 써가는데 이 언어 정립도 안 돼서 작가들한테 많은 그 평론을 써주고 있는데 작가들은 그 평론가가 불러준 이름이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착각해서 끌려당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니까 지식과 정보가 잘 묻어나겠죠. 오늘 오전에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위험성도 따르게 됩니다. 자, 그 이쪽에 보면은 그 유동성, 노마드적, 요런 게 보이죠. 이 자체가 그 노마드라는 게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목민적 삶, 떠도는 삶, 광야 40년 생활. 벌써 딱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0년의 이 생활이 동그란 이 자동차 바퀴라고 봤을 때 잘 굴러가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자유, 책임 없는 자유는 그 자체가 이미 방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네모와 이것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왼쪽에 근본주의적인 이런 하나님의 질서, 법, 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확실한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이러한 말씀에서 내 자유를 올려지는 거지 반대로 내 자유, 책임 없는 자유가 기초가 돼서 이게 올려면 이게 안 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반석 위에 이건 모래라 볼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이게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언어를 다 우리는 넘나들 줄 알지만 근본적인 게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양적 언어의 분명한 구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동적 일치 기법이라면 형식적 일치 기법을 가지고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면 거의 아주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해도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언어의 분류를 한 것처럼 흑백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중간 상태는 오히려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흑과 백, 빛과 어둠 중간에 믹스된 상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에드워드 힐즈 박사님의 글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한 지식의 중립적 방법은 방황과 혼란뿐이나 아니라 재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방금 육면체와 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자유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고 구속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 안에서가 진정한 구속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고 제 자신이 어떻게 힘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떠한 유혹의 환상과 착각의 실체를 낳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림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림 보입니까? 좌측에는 붉은 어항에 흰 물고기가 보이고 우측에는 흰 어항에 점 하나가 보입니다. 잠시 후면 오른쪽이 파란 어항으로 변할 겁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한참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선 10초를 한번 봐야 됩니다. 흰 물고기 눈동자를 10초만 딱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오른쪽에 점을 보겠습니다. 제가 열을 세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기가, 붉은 물고기가 흰 파란 어항으로 변해서 옮겨진 거 보여지십니까?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 눈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중간에 수직에 네 개의 점이 보이죠? 이것도 10초만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제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이 밝은 공간 아무나 보십시오. 집중해서 보십시오. 아무데나. 무엇이 보입니까? 예? 사람의 얼굴 보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였던 것이 실체였습니까? 실체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이런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 역지사지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술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두 눈을 가진 착시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허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둔갑시켜서 내 속에 부정한 영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상기도, 침묵기도, 영성기도, 호흡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렇죠? 요가, 만트라, 방언, 이런 것 등은 나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 가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속에 구판을 버려놓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해서 모두 비껴간 것이기에 저는 많은 통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착시현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보이는 것들의 허구 속에서 진정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원성을 망각하고 내 자신이 신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마치 하나님과 연합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가증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시키는 범신론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한때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청각적 언어라면 그림은 그 시각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야말로 이러한 그 시각적 언어에 대해서 헤맸던 것은 아닌가를 다시금 반성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데 무엇을 더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나면서 오늘날 왜곡되어진 말씀들 가운데서도 당당히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 우리가 얼마나 내 멋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는가를 그림 4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나모르 그 포시스라는 제 작품입니다. 아나모르 포시스라는 것은 바른 위치에서 볼 때만 바르게 보인다는 왜곡된 상, 왜곡된 형상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작품 제목은 생명의 인식적 귀환이라는 작품으로 2008년도에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그때 나이 48살이었는데 세월이 그렇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m, 3m, 높이가 3.1m의 큰 작품입니다. 자, 요게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림 5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5번. 아직도 안 느껴지시나요? 자, 그림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책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가,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이것은 그 간단한 튜브를 그 수십 미터 지그재그로 해서 그 붉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면서 이 순환시키는 작업이에요. 엄청나게 그 큰 작품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본체는 같은데 그 대상은 동일한 것인데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펼쳐진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내 위치가 바른 위치에서 있을 때만 보여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작품에 있어서 아나모로 포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의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엉뚱한 출발과 위치에서 말씀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온통 왜곡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대상,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변덕스러운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큰 작품을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물감을 수중 모터로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나 자신은 또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저를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의 제목을 생명의 인식적 교환이라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인식을 또 잊고 나의 신비에, 나의 마음판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의 부족함을 새롭게 눈뜨게 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소중함을 그림 8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맺겠습니다. 그러면 8번. 자,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 깜깜하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자, 이것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아나모르 포시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른 위치에서 본다든지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비추면 그때서야 바른 형으로 보이는 왜곡된 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공면 거울이라는 것이 있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뭐가 보이죠? 배가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공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도 같은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속에 네모진 거울을 갖다 놓으면 저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을 숱하게 강의하면서도 킹제임스 흠정역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공중에 뿌려대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토록 부족한 자입니다. 왜곡되어진 성경책들, 그리고 내 멋대로 느낌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난도질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그간의 내 무지를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또다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제 마음을 추슬러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시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았으면 하고 간신히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한 이 땅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보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시력을 가지고 타 성경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밟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와 같이 그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그림이 추구하는 비움의 여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휴거를 믿습니까? 만화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급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과도 같은 것은 부활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간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우선권인 빈 무덤을 생각하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림의 여백을 비호로 예수님의 비우심의 본질과 육면체와 굴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였음을 간증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원함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몽땅 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조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역시 또 이 믿는 믿음으로 맺으며 오늘의 증언이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힘주어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고맙습니다.